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9절부터입니다. 그 성에 신문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신문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딸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곽정득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만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쁘고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 나오고는 처음 울며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금자 집사님, 동생 김은자 집사님이 6개월 만에 주일날 나왔습니다. 교회로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요. 소원이 손을 들어서 스스로 밥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소원이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영육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잠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정도로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세 분은 하나이면서도 각기 독립된 인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천국에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 문장 속에 각기 독립된, 분리된, 나뉘어져 있는 그 각기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세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세 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독립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에 있던 이 사도들과 이 집사들의 마음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분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함께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때로는 살이 부딪히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다니면서 전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도들 그분들의 그 모습이 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자칫 이 성령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보면요,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령으로 대표되는 그 신비한 능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비한 현상만 자꾸 보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성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한 상황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전해 주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그들 눈앞에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이들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상수훈, 아마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보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와 같은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놀란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늘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지만은 따로 계실 때에 찾아가면은 그 비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던 그 말씀,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들을 당시에는 듣고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떠올랐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해석이 되어서 구약 성경과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8장에 보면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아주 탁월한 또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를 해 가십니다. 지금 광야로 내려가라. 성령께서 친히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광야로 내려가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필 거기에 그때 이사야서 53장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주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 맞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께서 빌립을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홀연히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 가셨죠. 그렇다면은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딱딱 맞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 아주 놀란 성령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빌립 집사님을요 4시에 눈앞에서 살짝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에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더라면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를 해 다니셨는지 아냐고 신비한 그 성령의 능력에 푹 빠져서 막 그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물론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해 가셨다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순식간에 나를 데리고 오셨다고 막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갔더니 글쎄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디오피아 여왕 4시가 내려가고 있었고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나를 그곳에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셨다고, 나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했다라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죠.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막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사도들의 생각과 그 마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전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그 삶을 보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놀랍게 역사를 하고 인도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으로 계속 옮겨져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옮겨져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안전하고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도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막 말씀을 해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고쳐준 것 이거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은 병만 고치는 사람, 그리고 먹을 것만 만들어서 주시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면은 더 이상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적만 추구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먹여주시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더 많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적이 말씀을 먹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그 기적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당사자를 고쳐주시지만은, 근데 그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은, 아, 이분은 병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인식이 되어질 수 있고 늘 그것만 추구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기적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성숙한 성도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기적이죠. 근데 이것은요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적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10명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딱 한 명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병은 고쳤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귀한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적이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목표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요 더 이상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더 많이 자주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딱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신비한 능력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추종을 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죠.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몬의 관심은요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나도 저것을 하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일단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위험합니다.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그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걸 막 앞세우는 것은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관심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능력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죠. 그리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알아챘죠. 빌립이 행하는 이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성령이었구나.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시몬의 관심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었거든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보았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다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았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눈으로 목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습이 막 교체가 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시몬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보다도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사도들은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눈만 감으면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의 딸이 다 죽어가는 것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열두 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만지면서 치료가 되고 시간이 막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서서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 근데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눈만 감으면은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떠오르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들보다도 10배, 100배로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가슴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은요, 예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시몬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의 관심은 이 사람의 관심은 권능이었습니다. 이 권능만 있으면은 사마리아 모든 사람 이전처럼 다 나를 또 따르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을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다 좋으시나요? 눈을 한번 떠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구하셔야죠. 성령 충만도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셔야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마음에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돼요. 사도들처럼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사도들과 우리들의 그 차이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요,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냥 잘 타일러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주 강한 어조로 심판을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죠. 시몬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에게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뭐가 바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마음을 장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서 에덴 동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몬의 마음은요, 오로지 권능이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될줄 알고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을요, 제가 시몬이라고 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몬, 사람 이름이죠. 시몬과 머니, 머니는 돈이죠. 시몬과 머니를 합친 말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는요, 성직을, 즉 목사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목사직을 돈 받고, 즉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시몬이 또는 사이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으로 신학교 졸업장을 받고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 이 시몬의 후예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모든 것을 다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돈이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돈이 내 신앙 상태를 주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은 다 주겠다 그랬던 것이 바로 이 물질이죠. 재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부를 눈앞에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6개월 속성반으로 해서 300만 원만 내면은 6개월 만에 영상으로 신학교 강의를 듣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는 신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교는요, 50만 원만 내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목적은요,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고 돈만 내면 됩니다. 돈만 내고 집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면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몇 편 듣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해서 강의를 듣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돈으로 목사직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는데 제일 많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목사들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을 내밀지를 못합니다. 엊그저께 주일 저녁에 54단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는요, 제가 신병훈련소 있고 이렇게 그 세례를, 병사들 세례를 받을 때는 일일이 교육을 다 안 시킵니다. 그냥 초코파이 받아 먹기 위해서 가면은 세례 받으러 오면은 선물 많이 준다라고, 그래서 오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말씀, 예수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섰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제대로 좀 살아라, 이런 말을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믿지 않는 그 병사들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섰는데요, 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서움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속상반으로 이렇게 목사를 마음껏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갈 때에 비행기를 탈 때는 분명히 집사였는데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내릴 때는 목사가 되어서 내리는 겁니다. 명함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몬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근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24절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갑자기 덜컥 겁이 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재앙들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신은요, 한마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시몬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라고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시몬은 아주 불행하게 결말을 맞았다. 회개하지 않고 결말을 맞았다. 이렇게 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시몬처럼 예수님보다도 그 능력을 더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의 마음에 있던 악독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 능력이나 기적이나 응답이나 물질이나 그와 같은 부수적인 것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늘 사도들처럼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한 번만 말씀을 드려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불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 시몬뿐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더라,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들, 성령 충만하셔서 자꾸만 우리의 손과 마음이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마치 사도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의 마음 상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